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그리스가 오늘 유럽연합에 추가 구제금융에서 3년 만기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오는 12일로 세금과 연금 관련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는 오늘 유럽안정기구에 보낸 서한에서 내일까지 포괄적이고 특정한 개혁안이 담긴 상세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앞으로의 경제개혁 목표는 자금요건에 부합하는 충분하고 알맞은 금융시장과 늦어도 3년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상태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는 채권단에 제때 재정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유럽 회원국들이 이번 긴급자금 요청을 제대로 인식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주요 6개 국가 이란은 핵 문제 최종 합의를 위한 두 번째 마감 시한을 넘긴 채 오늘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상 당사국들은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된 시한 안에 포괄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서방의 한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도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할 이유와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앞으로 48시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원자력청장은 이란 정부는 필요하다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거의 6%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으며 선전 종합주가지수 역시 2.5%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로써 지난달 중반 이후 3주 만에 3조 2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식 투매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오늘 추가로 거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중단된 중국 기업은 전체 주식 시장의 40%가 넘는 1,3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투자자들의 이른바 공황 정서에 대해 경고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영기업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매입하도록 감독하고 보험회사들이 보다 광범위한 주식 투자에 나서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천연계 자원 개발과 조업에 관한 중국과의 분쟁 사태에 국제사법기관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자들은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서 법원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관 5명은 이번 주 변론을 들은 뒤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이 중재 재판소가 다룰 사안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3년 자국 영토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며 상설 중재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화충인 대변인은 중국은 중재법원의 사법권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미 3개국 순방 첫 일정으로 에콰도르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경제와 생태 측면에서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열린 미사에서 지구촌의 자원은 일부 부유층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생물종 다양성을 가진 환경체계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석유 개발에 크게 의존하면서 각종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에콰도르 방문을 마치고 다음 방문국인 볼리비아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라크 법원이 1년 전 티크리트에서 이라크군 대량 학살에 가담했던 반군 24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당시 티크리트를 장악하고 군 기지에 침투해 대부분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인 군복무 신청자 수백 명을 즉결 처형 방식으로 총살했습니다. 이에 가담한 ISIL 반군 24명이 이라크 법원으로부터 오늘 교수형을 선고받고 다른 4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티크리트는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출생지로 ISIL은 지난해 여름 한때 이곳을 공격해 차지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학창시절에 모서리 주기, 왕따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해보셨다면 미국 어린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이유와는 다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학교의 교내 집단 따돌림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종이나 종교, 장애, 성적 지향보다 사례가 많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아이슬란드, 호주에서 동시에 실시된 조사인데요. 미국뿐 아니라 이들 나라에서 어린이 비만을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있고요. 어린이 비만율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3분의 1이 비만이라는데요. 어떤 의미로는 미국 어린이의 3분의 1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비만인 어린이들은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비만인 어린이가 차별받지 못하게 하는 법은 아직 없어서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은 비만인 어린이가 가족이나 친구들뿐 아니라 학교, 의료 서비스에서도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만인 10대 여학생은요, 대학에 진학할 때 부모의 재정 지원을 덜 받고 또 비만인 노동자가 임금을 덜 받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의사들의 30%가 약물 중독, 정신병, 술 중독 다음으로 비만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벌이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요, Let's Move라는 운동입니다. 아동 비만을 없애자는 운동인데요.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생 생활을 돕기 위해서인데 미국의 어린이 비만을 줄이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비만 어린이들이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미국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소나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구름 많겠는데요.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 20도에서 34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3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0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20도에서 3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조 커커가 부릅니다. You are so beautiful 골라봤습니다.
beautiful. To me, can't you see?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 가진 주요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육군이 앞으로 2년 동안에 걸쳐 4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소식, 또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오는 9월 신학기에 채택하는 사회 교과서가 이 노예 제도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한 게 지난 4월 중순인데요.
네.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처음으로 이 주요 텔레비전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네, 클린턴 후보가 어제 그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에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 CN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이민 문제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공격했습니다. 이 부시 후보는 시민권에 이르는 길을 믿지 않는다면서 한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클린턴 후보가 공격을 했습니다.
예, 어떤 맥락에서 이민 정책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인터뷰를 진행한 브리아나 케일러 기자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이 멕시코 이민자 비하 발언을 언급하면서 나왔습니다.
네.
기자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클린턴 후보에게 물었고요. 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 그의 발언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를 말리지 않는 다른 공화당 후보들에게도 실망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민 정책에 한해선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마찬가지라면서 공격한 겁니다. 이 공화당 후보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요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제프시 후보 같은 경우 아내가 멕시코 출신인데요.
네.
이거같이 험악한 내용의 발언은 공화당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예. 자, 이런 클린턴 후보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공화당 후보들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부시 후보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자 이 부시 후보 측이 즉각 반응했는데요. 부시 후보 대변인은 클린턴 후보야말로 이 상원 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이민개혁 법안 추진을 중단하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었다고 지적했고요.
네.
또 지난해에만 해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 청소년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민 정책이 내년 대선에서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또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미국인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란 비판은 대부분 우파 우파 쪽에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는 의구심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이 자신이야말로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후보이고 또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 미국인민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요즘 이 대선 후보들의 선거자금 모금액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이 선거자금 모금 면에서 단연 앞서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선 출마 이후 두 달 반 동안 4,5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거의 57만 달러를 모금한 셈인데요. 민주당 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 이 두 배 정도 많은 금액이고요. 이 버니 후보는 하루 평균 24만 달러로 총 1,500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공화당 후보들 어떻습니까?
네, 우선 테드 크루즈 후보가 1,400만 달러로 모금액을 밝힌 3명의 공화당 후보 가운데서 가장 높았고요.
네.
이어 벤 카슨 후보가 1,050만 달러,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14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현재 공화당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제 부시 후보 어떤가요? 이 공화당 후보 진영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네, 부시 후보 측은 아직 모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시 후보가 어느 정도나 모금을 했는지 과연 다른 공화당 후보들을 압도하고 또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견제할 만한 액수를 모금했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부시 후보의 경우 2분기 모금 마감일을 2주 앞두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모금 기간은 무척 짧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선언을 하기 몇 달 전부터 자신의 슈퍼 정치활동위원회, 이른바 슈퍼팩을 통해서 모금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을 모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는요, 후보가 직접 모금하는 것 말고 슈퍼팩을 통한 모금액이 상당할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슈퍼팩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조직으로 모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후보를 위해서 무한정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자신의 슈퍼팩을 활용해서 많은 정치 자금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는 자신을 지지하는 슈퍼팩을 통해서 지난 분기 그 자체적인 모금액 외에도 1,56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테드 크루즈 의원과 칼리 피오리나 후보의 경우 직접 모금한 금액보다 이 슈퍼팩을 통한 모금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후보들은 슈퍼팩과 연계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슈퍼팩이 대선 자금 모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세청 IRS가 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세무 조사를 보류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2016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슈퍼팩을 포함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는 그 지역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사회복지에 헌신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과도한 자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후보가 이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모금하는데도 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네. 우선 비영리단체가 정치활동에 쓰는 자금이 과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
거기다 2년 전에 국세청은 일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요. 지난 2013년 국세청이 보수 성향의 정치단체인 티파티 연계 조직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한 것을 두고 이 표적 수사라는 비난이 일면서 당시 국세청장이 사임하는 등 큰 파장을 낳았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 육군이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육군이 앞으로 2년 동안에 걸쳐서 병사 4만 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미국 일간지 USA Today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자체에 입수한 문건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 문건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서 일하는 군무원 역시 1만 7천 명 줄어듭니다. 미 육군은 이 같은 계획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병력을 줄이는 이유가 뭔가요?
네, 예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 회계 연도가 끝나는 2017년 9월 30일까지 현재 49만 명에 달하는 육군 병력을 45만 명으로 줄인다는 건데요.
네.
지난 2월에 발표된 국방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원래 2018년 9월 말까지 병력을 45만 명 선으로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1년 더 빨라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원래부터 감축 계획이 있었다는 거군요.
네, 일부 예상돼 왔던 일입니다. 미 육군 병력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5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병사들의 파견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는 대신에 그 병력을 크게 늘렸었는데요.
네.
육군은 이들 지역에 나가 있던 병력이 대부분 철수하면서 병력 감축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4만 명을 감축하고 나면 당분간 육군 병력을 45만 명 선으로 유지하는 건가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USA Today 신문은 미국 민간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군사 전문가인 마이클 오헨런 씨의 말을 인용해서 육군이 45만 명 선에서 병력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는데요. 오헨런 씨는 그 이상 병력을 줄이면 불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육군 역시 지난 2013년에 예산 관련 보고서에서 병력을 45만 명 이하로 줄이면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기지의 병사들을 얼마나 감원할 계획인지는 알려줬습니까?
네, 이번 병력 감축은 미국과 외국에 있는 주둔기지 전반에 걸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포트 베닝 기지와 알래스카주 엘멘도르프 리처드슨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현재 여단 규모에서 대대로 재편하면서 현 4천 명 규모의 병력을 1천여 명 정도로 줄이는 식으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미남부 텍사스주가 새 학기부터 사용할 사회 과목 교과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주가 5년 전에 채택한 사회 교과서가 올해 가을 신학기부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텍사스에서는 10년마다 이 초중고 교과서 내용을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가 수정 작업을 하는데요. 2010년 당시 교육위원들이 교과서 내용을 보수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진보 측은 역사 왜곡이라면서 상당한 반발을 했지만 결국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보수적으로 바뀌길래 논란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미국의 헌법 체제가 성경을 기반으로 완성됐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 모세와 같은 성경의 인물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남북전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의 원인은 지방주의, 주들의 권리, 그리고 노예제도, 이같이 세 가지인데 이 노예제도보다는 지방주의와 주들의 권리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하고 또 반대하는 북부주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또 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교육위원회는 지난 2010년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면서 노예제도를 부수적인 문제로 가르친다고 명시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남북전쟁이 발발한 1861년에 노예제도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없었고 또 노예제도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다면서 이를 부수적인 문제로 다루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텍사스주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텍사스주가 학생들에게 부정직하고 왜곡된 미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이 현재의 미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주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다 보니까
네.
문제의 교과서가 다른 주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논란이 되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또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에 텍사스 주 법은 주내 학교들이 교육위원회가 사전 승인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부가 제한하는 교과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 출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출판 업체들이 정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교과서를 출판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출판사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학문적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하고 또 학교들도 그런 교과서를 구입한다면 논란이 되는 교과서를 학생들이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요즘 미국 언론들이 다루는 과학 기사를 보면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명왕성 탐사선에 관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탐사선이고 명왕성에 가깝게 갈 참이라서 그런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입니다.
네, 뉴 호라이즌스호가 미국이 보낸 탐사선이죠.
그렇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 2006년 1월 19일 아틀라스 로켓으로 쏘아올린 탐사선입니다. 이 명왕성 탐사 계획은 처음 제안이 나오고 탐사선이 발사되기까지 14년이 걸렸는데요. 네. 나사가 이 사업에 지금까지 약 7억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네, 이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그동안 약 9년 반 정도 우주를 항해한 건데요. 지구에서 명왕성이 꽤나 먼 모양이네요.
꽤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멀죠. 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지구에서 약 59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탐사선이 보내는 신호가 지구까지 오는데 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간 뉴 호라이즌스가 다음 주에 명왕성에 닿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월 14일 오전 7시 50분경 그러니까 한반도 시각으로는 같은 날 저녁 9시경에 명왕성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로 들어갑니다.
네, 가까운 거리로 들어간다는 말이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에 착륙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명왕성에 착륙하는 건 아니고요. 명왕성에서 약 12,500km 떨어진 곳을 시속 5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겁니다. 네. 시속 5만 킬로미터도 정말 엄청나게 빠른 거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왕 스치고 지나갈 거면 좀 더 가깝게 가지. 왜 굳이 12,500km나 떨어져서 지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거리가 근접 촬영을 하면서 또 명왕성의 인력권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군요.
예. 자, 이 뉴 호라이즌스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명왕성의 사진을 찍는 것일 텐데요. 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있습니까?
된답니다.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가령 탐사선에 달린 사진기로 저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튼을 찍으면 그 맨하튼 중앙공원, 센트럴파크라고 그러죠. 중앙공원에 있는 작은 호수들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한 기술인데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온 이 뉴 호라이즌스 호의 그 사진을 보면은 크기가 상당히 작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뉴 호라이즌스 호가 높이 0.7m, 길이 2.1m, 그리고 넓이가 2.7m로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네. 무게도 약 470kg에 불과한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체가 커지면 이것저것 장비를 많이 실 수는 있지만 단점이 동력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네.
뉴 호라이즌스 같이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주로 태양빛을 동력으로 쓰는데요. 명왕성 같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면 동력을 얻는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몸체를 줄여서 동력 소비량을 줄인 겁니다.
네. 그럼 몸통이 작아서 장비는 많이 실을 수 없었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탐사에 필요한 필수 장비는 다 갖췄습니다. 주요 장비로 명왕성 대기에서 나오는 각종 분자들을 탐지하는 기기, 고해상도 카메라, 그리고 명왕성 대기를 분석하고 어두운 곳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 등이 실렸는데요. 작은 몸집이지만 필요한 장비는 다 실은 셈이죠.
네. 자, 그러면 뉴 호라이즌스 호가 명왕성 탐사를 끝으로 임무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탐사선이 명왕성에 접근해서 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명왕성과 명왕성 주위에 있는 위성들을 탐사하고요. 2017년경부터 먼 우주로 나갈 예정입니다.
예, 더 먼 우주라면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네, 이 나사 측이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을 이용해서 2020년경에 태양계 외곽에 있는 이른바 카이버 벨트를 탐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카이버 벨트라고 하면은 이 명왕성 바깥쪽에 있고요. 또 얼음과 바위 덩어리로 구성된 이 별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네.
만일 뉴 호라이즌스가 이 카이버 벨트를 탐사한 뒤에도 계속 작동을 할 수 있으면 이미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 있는 탐사선이죠. 보이저 1호, 2호처럼 아직 인류가 알지 못하는 우주 공간을 계속 탐사할 예정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 요즘 그 많은 과학자들이 뉴 호라이즌스가 보내올 정보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이 명왕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명왕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인류가 명왕성을 처음으로 탐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40년 전에 미국이 쏘아올린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가 이미 명왕성을 탐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네.
명왕성 탐사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보이저 1호 같은 경우는 목성과 토성 탐사가 주 임무였고요. 그리고 보이저 2호는 해왕성과 천왕성을 전문적으로 관측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명왕성이 이제는 태양계에 속하는 행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죠. 네. 옛날에는 태양계 행성이라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외웠죠.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이라고 해서 이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행성으로 쳤는데요.
네.
이 지난 2006년에 국제천문연맹이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명왕성을 태양계 행성 목록에서 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뉴 호라이즌스 호가 지구를 떠날 때는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 뉴 호라이즌스 호가 많은 과학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 카이버 벨트를 탐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갖는 과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카이버 벨트에는 이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될 때 떨어져 나갔던 잔해들이 모여 있답니다.
네.
많은 천문학자는 이곳에 이 탐사선이 갈 수만 있으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 과정을 알게 해주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프로콜 하룸의 A Whiter Shade of Pale 노래 들으시고 미국은 지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미국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인들은 이날 가족 또는 친구들과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바베큐 파티를 하고요. 또 밤이 되면 동네마다 화려한 불꽃놀이를 구경하면서 나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 독립기념일은 모든 미국인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겠지만 이날을 더 특별하게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기념일에 미국인이 됐음을 선언하는 시민권 선서식을 한 사람들이죠. 독립기념일에는 미국 곳곳에서 시민권 선서식이 열리는데요.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생가에서도 감격스러운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7월 4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생가인 마운트 버논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독립전쟁 당시에 미합중국 군을 재현한 군사들의 행진부터 음악회와 만찬 그리고 불꽃놀이까지 이어졌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바로 시민권 선서식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100여 명의 사람들은 들뜬 표정으로 야외 선서식 현장에 앉아 있었는데요.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and repeat after me.
이 자리에 오기까지 대륙과 대양을 건너는 건 물론이고 수십 년이 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 타우너 씨는 미국에 오기 위해 무려 40년 전 조국인 베트남을 떠났다고 했지요.
I left Vietnam in 1975. I was one of the refugee boat people. So and I did.
저는 1975년에 베트남을 떠났어요. 공산 정권을 피해 배를 타고 탈출한 이른바 보트 피플 난민이었죠. 미국으로 가겠다고 배에 몸을 실었지만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미국에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몰랐다 보니 처음 도착한 곳이 타이완이었어요. 이후 프랑스로 가서 몇 년을 살았고 이후에 호주에서도 좀 살았죠.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국에 올 수 있었어요.
민 씨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8년 전 미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시민권 선서식에서 만난 새내기 미국인들은 다들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된 이유나 사연들이 다 있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라나 나빈 씨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미국에 왔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됐다고 했습니다.
I know my kids and my husband we are like safe and my all family in here like safe.
이제 저희 아이들과 남편 모두 미국인이 됐으니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집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권 선사식에서는 감정이 복받쳐 눈물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온 마하 아흐메드 씨 역시 무척 감격했지요.
No words can express my feeling. I was so excited.
그 어떤 말로도 지금 저의 심정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10년 전에 미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오늘 이 순간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정말 기쁩니다.
수단 다르푸르의 인종학살을 경험한 아흐메드 씨는 미국인이 됨으로써 이제 제대로 된 인간 취급을 받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You have equal rights. There is no discrimination, no racism. You get your chances.
미국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죠. 차별도 인종주의자들도 없어요. 대신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또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요. 자유의 나라죠. 전 이제 이런 미국의 국민이 된 겁니다.
살기 위해, 안전을 위해, 자유를 위해 미국에 찾아온 이들. 이제는 당당한 미국인이 돼 자신이 꿈꿔오던 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국 시민권 선서식을 한 새내기 미국인들에겐 2015년 독립기념일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결승에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 팀을 5-2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미국이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이 1991년과 99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16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독립기념일 다음 날 바로 이어진 여자 월드컵 우승 소식에 많은 미국인들 이틀 연속 흥분과 기쁨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면서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었죠. 또 미국 팀이 승리하자 기쁨에 들뜬 미국인 수백 명이 백악관 밖에 모여서 축하 행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현장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자 월드컵 결승전이 벌어지던 날,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미국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경기 관람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16년 만에 여자 월드컵 우승 소식에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선 사실 미식 축구나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가 인기 종목이지 축구는 그다지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축구에 대한 열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데요. 이번 여자 월드컵 우승에서도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워싱턴 DC의 축구 애호가들은 시내 한 식당에서 단체 관람을 한 후 월드컵 우승의 기쁨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나누고자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까지 행진해 갔습니다. 한밤중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백악관 앞으로 몰려왔으니 경찰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 독립기념일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짝 경계를 하고 있던 경찰은 백악관 근처로 몰려드는 군중을 제지했죠. 하지만 단 몇 분 만에 경찰이 출입금지를 해제하면서 축구 애호가들은 백악관 담장 바로 앞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행진에 주도한 사람은 미국 축구대표팀을 지지하는 American Outlaws라는 비영리 단체의 워싱턴 DC 지부장 도널드 완 씨였는데요. 여자 월드컵 우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t's awesome. Like the women work so hard and you know just to see the show of support that everybody's been, you know, giving them over the last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잘 싸워줬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경기 기간 내내 축구 애호가들도 열정적으로 응원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완 씨는 특히 이번 여자 월드컵 기간에 보여준 여자 대표팀의 활약 덕에 새로운 축구 애호가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다고 했지요.
Say, hey, look what we did in your own game. We got you. But yeah, I mean, it's great for the game. It's great for the women.
이번 월드컵에서 여자 축구팀이 멋지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모습이 축구계, 특히 여자 축구계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자 월드컵을 통해서 새로운 축구 애호가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봐도 축구 애호가들이 정말 다양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26살의 동갑내기 친구라는 로라 네프 씨와 케일르 웨스트 씨는 미국 대표팀 단복을 입고 온몸을 미국 성조기로 장식까지 하고 있었지요.
I think it's just awesome that people are coming out to support women's sports.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사실 이때까지 사람들은 남자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여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Yeah, I'm really, really proud of how much people supported. I was really disheartened at first because I felt like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응원한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초반 경기 때만 해도 이 단체 관람하러 가면 응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응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로라 씨는 이렇게 여자 축구 대표팀이 우승하면서 아직 한 번도 우승컵을 안아보지 못한 남자 대표팀 역시 더 힘을 얻게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Well, so I was in Brazil last year for the World Cup and yeah, it was heartbreaking seeing them lose.
전 지난해 브라질까지 직접 날아가서 월드컵에 출전한 남자 대표팀을 응원했어요. 하지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좀 실망했죠. 하지만 이번에 여성 대표팀이 우승하면서 사람들이 미국 축구 대표팀에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수들도 점점 더 좋은 실력을 선보이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축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요?
미국 축구 대표팀을 지지하는 아메리칸 아울러즈의 워싱턴 DC 지부장 도널드 완 씨 역시 남자 축구 대표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Well, hopefully 2018, but you know, they're almost there. Like we're, you know, one play away.
남자 축구 대표팀이 우승하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미국 팀이 정말 잘 싸웠잖아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정말 우승컵을 들어올릴지 누가 알겠어요. 미국 정신만 있다면 세상에 하지 못할 게 없으니까요.
USA! USA!
여자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까지 찾아가 우승의 기쁨을 나눈 미국 축구 애호가들. 이런 여세라면 언젠가 축구도 미식 축구나 야구, 농구만큼이나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스포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열린 미국 시민권 선서식 현장, 또 여자 월드컵 우승을 기뻐하며 백악관 행진까지 벌인 미국 축구 애호가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한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유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avid isn't talking to me today.
Oh, how come?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본문에서 제이슨이 데이빗이 오늘 나한테 말을 안 하네? 라고 하자 제가 Oh, how come? 어, 왜? 라고 물어봤죠. 제이슨이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글쎄, 어제 별거 아닌 거로 말다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나 봐.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얼른 잊어버리고 화해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avid isn't talking to me today.
Oh, how come?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Today's expression is have a chip, C-H-I-P, chip on your shoulder, S-H-O-U-L-D-E-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여기서 chip, chip은 나무토막을 말합니다. Have a chip on your shoulders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내 어깨에 나무토막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19세기 미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A chip can be defined as a piece of wood. Back in the day, some people placed a chip on their shoulder in order to show that they were looking for a fight. 당시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어깨에 나무토막을 올려놓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쳐서 떨어뜨려 볼 테면 떨어뜨려 봐라. 그러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항상 불만에 차서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곧 싸울 태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어깨 위에 나무토막을 올려놓고 다닌 사람이 있었던 거죠. If you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it means that you are still angry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They're probably someone who gets angry all the time or gets easily offended. 지난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일에도 발끈하거나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생긴 일에 대해 남에게 불평하고 그 일로 계속 화가 나서 다른 행동도 불만에 차서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남들을 적대적인 자세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슨이 데이빗과 어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데이빗은 아직 그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고 제게 말했죠.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라고요.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avid isn't talking to me today.
Oh, how come?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Let's review. If you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it means that you are still angry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Trucks의 Love is All Around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the feeling grows. It's written on the wind. It's everywhere I go. So if you really love me, come on and let it show. By the way that I feel, there's no beginning.
before me as I lay on my bed. I kinda get to thinking of all the things you said. You gave your promise to me and I gave mine to someone beside me in everything I do. You know I love you, I always will. My mind's made up by the way that I feel. There's no beginning, there'll be no end, 'cause all my love you can b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15년 7월 8일 오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루이 18세가 왕위에 복위합니다. 이로써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는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엘바섬을 탈출해 황제의 오른 때부터 같은 해 오늘 루이 18세가 황제의 복위하기까지의 약 100일을 일컫습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영국과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지중해의 엘바섬으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루이 18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두 해 뒤인 1815년 3월 엘바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 파리로 돌아와 정권을 재탈환합니다. 이에 반발한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동맹군은 나폴레옹과 워털루에서 대전투를 벌입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고 1815년 오늘 루이 18세가 황제에 복위합니다. 이로써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853년 7월 8일 오늘, 일본 도쿄항에서 서양식 배가 출현합니다. 이 배에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타고 있었습니다. 페리 제독은 일본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라는 밀라드 필모어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1853년 오늘 일본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증기선을 본 일본인들은 이 배를 검은 배, 즉 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수호 조약 체결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곧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논란 끝에 일본은 결국 페리 제독이 가져온 친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 한 해 뒤 미국은 또다시 8척의 함선을 이끌고 와 일본의 개항을 요구합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 가나가와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하코다테와 시모다항을 개항합니다. 1853년 오늘 일본에 출현한 미국 페리 제독의 군함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도화선이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